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주전 12세기경에 그레데 섬과 에게해 지역으로부터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와서 이 가사 지역에 가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민족인데요. 그들은 매우 발달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사 시대부터 뭐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채찍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적국이 되었는데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천 명이 목숨을 잃는 큰 손상을 입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이들의 탄식은 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참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때로는 심리적, 뭐 육체적, 또 물질적, 또 영적인 어떤 손해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싶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일어나는 거죠. 더욱이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처럼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이런 생각과 고민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과 어떤 해결책으로 그런 인생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해결할 방법으로 실로에서 법궤를 언약궤를 자신들이 있었던 에벤 에셀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결론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일에 주축이 된 것 같아요. 언약궤가 그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야,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이제 패배가 없다. 뭐 이런 함성과 이런 외침들이 그들의 진영에서 울려 퍼졌고 얼마나 그 함성이 컸던지 땅이 울렸다라고 이 사무엘상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해진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전투에 내보냈지만 역부족입니다. 전쟁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번에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고 더욱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 초래된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언약궤를 묘사할 때 표현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저 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군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구절이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7절과 8절 같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신 다곤보다 훨씬 더 능한 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신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라는 것을 참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결코 여호와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나요? 혹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만한,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그런 힘이 하나님께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권능자요,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실 본질적인 질문은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신들이 있었던 곳까지 가져온 것은 그들의 어떤 미신적인 논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마치 애군이나 때우는 그런 어떤 부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나를 지켜주고 언약궤가 나에게 승리를 경험케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첫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때 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아이성 전투에 나아갔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가르쳐 주시죠. 그 범죄, 그 죄를 해결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고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일의 앞권은 이 일의 주동자, 이 일의 주축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뭔가 언밸런스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부적같이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편들어 주셔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해 주셔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길에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염두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대조가 되죠. 어제 묵상했던 본문 19절부터 오늘 본문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묵상했던 본문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 우리로 따지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묻지 않아요. 물었으면 살았을 건데 묻지 않습니다. 물었으면 승리했을 건데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은 채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내 어려움은 다 없어질 거야 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 내 일에 모두 다 편들어 주셔야 해요. 내 일 다 잘 되게 해주셔야 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조그마한 승리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받들어 섬길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